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여러분들을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서신인 것이죠. 바울은 본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서 주후 한 57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속적인 도시 고린도는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중심지로서 그러나 좀 도덕성이라고 그럴까요? 영성이라고 이런 부분들은 최악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허영의 도시 이렇게 불릴 수 있는데요. 그 정도의 도시였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으리라고 보고, 고린도는 본토의 펠레폰네소스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위치한 아덴 서쪽 6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상업 중심지로서 세 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곳이 유명했는데 하나는 서쪽으로 2.5km 떨어진 리키움이라고 하는 항구와 동쪽으로 15km 떨어진 겐그리아가 있습니다. 이 겐그리아는 성경에도 나오는 것이고 바울이 있었던 시대 이후에 이 지역을 통해서 운하가 설치가 되어가지고 고린도가 그 중요성을 점점 상실하게 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 후 폐허가 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그곳은 흙 속에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 위에 어촌이 건설되고 그러다가 1928년 지진이 일어나면서 고린도의 폐허가 발견되면서 그때부터 고고학적 발굴들이 이루어져서 이곳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로구나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928년 이제 그 고린도가 새롭게 이 세상에 유물로서 발굴되어질 그 당시는 그리스가 독립해 있었고 고린도는 에게 연방의 수도였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주전 196년에는 로마가 이 고린도를 자유도시로서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지경이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전 146년에 고린도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고린도는 로마의 장군 폼피우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고린도의 예술적 보화들은 로마로 옮겨지게 되고 고린도는 1세기 동안 버려지는 신세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100년 후인 주전 46년 줄리어스 시저가 고린도를 아주 아름답게 재건하여서 예전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게 됩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는 약 40만 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알려지고 있고요. 고린도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말했던 것처럼 이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온 세계의 상품들, 물건들이 이렇게 서로 오고 가는, 그래서 고린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고린도를 통해서 아시아로 그 두 개의 항구를 걸쳐서 서로 문물이 교류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주민들의 그 구성 형태를 보면 헬라 사람들, 유대인들, 이탈리아 사람들, 그리고 그 밖에 잡다한 인구적 구성을 갖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선원들, 상인들, 탐험가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각 그 지역에서 모여든 피난민들, 그래서 항상 붐비는 도시였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허영의 도시는 날로 그 명성을 더해갔고요. 동양과 서양의 온갖 악한 것들이 한 곳에 모여서 또 한 곳에 손을 잡고 사람들을 타락시키게 되었던 겁니다. 종교는 아주 저속하게 타락되어져 있었습니다. 헬라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또는 다른 이름으로는 비너스라 불리우는 여신의 아주 웅장한, 웅대한 신전이 건축되었고 그 신전 안에는 여신을 섬기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위 그냥 여사제라 이렇게 불려지지만 사실상으로는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죠. 그래서 추잡한 성행위가 이 고린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것이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매기 목사님은 고린도가 오늘날 성적 문란의 하나의 경종을 울려줄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한다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서 당신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그 문제의 무서운 결과를 조금씩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의 성적 타락상이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참 심각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들은 종교만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철학도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온통 방종과 쾌락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고대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경기 중에 하나인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그 운동 경기가 열리곤 했는데 그 운동 경기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 모았어요. 그러나 군데군데 모여 앉아서 끝없는 논쟁들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바울이 고린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훗날 바울은 이곳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쾌락, 방탕 그리고 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로마 제국에서 고린도처럼 되자라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은 죄악의 극한까지 나아가자, 즐기자, 뭐 우리 그 옛 창 중에 뭐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처럼 되자, 고린도같이 되자 이러면서 사람들이 부패를 향해서 치달았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부패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은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두 개의 서신을 고린도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 두 번째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는 바울의 세 번째 전도여행의 목적지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18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냈던 18개월의 사역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아글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고 그들은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에서 쫓겨 이곳에 왔던 사람들인데 에스토니우스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일으킨 폭동 때문에 이러한 칙령을 발표했다 말하지만 수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곳저곳으로 가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때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귀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동참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요. 물론 그 결과로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키거나 또는 폭동과 소동 또 소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도 그러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바울이 선교사로서 두드러진 사역을 행한 곳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아마 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철저하게 복음화되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 때문에 고린도인들은 혼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빨리 와달라고 재촉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몇 가지 잘못을 바로잡기에 이르게 되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답장에서 그들은 바울에게 정치 문제, 종교, 가정 문제, 또 이방 사상, 그리고 그 도덕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으면서 사도 바울이 또 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편지에 대해서도 답장을 썼다 이렇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은 탁월하신 분이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이것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문제에 대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도덕, 사회, 그리고 교회의 무질서를 바로잡는 해결책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는 부활의 참된 교리를 또 15장에서 발견하게 되고요. 그것은 어찌 보면 본서신의 가장 중요한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성경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 또 로마 시대 때 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어떤 문화, 부패함, 그리고 종교,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특별히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철저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을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개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문안과 감사에 대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세속적인 일들에 대해서 1장 10절에서 11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일들은 육적인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주된 목표를 상실했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이와 같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문제와 상당 부분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지 않는 데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 그리스도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도 문제였지만 오늘날에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적절하고 필요한 성경 공부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에게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대안을 제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사도로서, 그죠? 무엇으로라는 그 본래 그 원어 성경은 없는 말인데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부르심을 입은 사도 바울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옳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어떠한 사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거꾸로 들이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바울을 가르치셨고 바울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세움을 입게 됩니다. 또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날 나의 나된 것과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저는 굳이 여러분이 기쁘고 복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기쁘고 복된 그리스도인일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좌절이 없을 겁니다. 물론 때로는 괴로운 체험을 할지도 모르지만 마음속 깊은 데는 커다란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바울은 이러한 만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보면 형제 소스데네라고 했는데 이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을 가져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는 이 서신을 다시 고린도인들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소스데네는 이 문안 인사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죠. 자, 이 2절로 가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서신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걸 또 여러분들이 유의해 보셔야 하는데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할 것인가 하는 정체성을 정리해 준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에게 보내진 것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지역상으로 고린도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느냐, 그래서 참교회냐 거짓교회냐 구분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고린도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라든가 뭐 여러 우리 나라에도 여러 도시들이 있잖아요. 뭐 부산, 뭐 울산, 뭐 광주, 전주, 대전, 뭐 창원, 제주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에 살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진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거룩이라는 용어는 몇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에서 위치적 거룩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함께 사용될 때는 보통 위치적 거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룩이라는 말이 성령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는 실천적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30절에서 보게 되겠지만 3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룩이 되실 뿐 아니라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것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또한 온전해지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전혀 온전한 사람이 못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저만큼 저 자신을 알고 있다면 아마 저의 이 진행하는 성경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이가 없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잠깐만요. 반대로 제가 여러분을 여러분 자신만큼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일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논쟁은 여기서 그만두는 게 좋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은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거룩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지금 확실하다면 앞으로 영원히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다 아무것도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또한 실천적 거룩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적 거룩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이 고린도인들이 거룩하게 된 성도들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실천적 거룩이 약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위치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그들 가운데 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도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라고 불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성도라고 불리고, 우리도 성도이죠.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그러므로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란 말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셨다는 의미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서 지금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성막에서 사용됐던 그릇, 기구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성전에서 거룩한 그릇으로 불리우게 됩니다. 근데 그 그릇이 거룩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성도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아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각처에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고린도전서의 교훈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전체에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를 바탕으로 톰 브라운 목사님이 지은 책 혀의 권세, 말의 위력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